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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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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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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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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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하였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 독사의 무리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쭐거리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시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이미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드셨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께 세례를 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오셨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너는 라반 외삼촌 댁에 가서 당분간 숨어 있거라. 형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내가 기별하겠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메소포타미아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허허 벌판인 들을 지나가다가 야곱은 밤을 맞았습니다. 야곱은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걸려있는데 천사들이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야곱은 잠을 깬 다음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간 야곱은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12명의 아들을 낳은 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까지 왔을 때입니다.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여라. 야곱은 힘을 내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보리다발이 내 보리다발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형들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건방진 놈, 아버지의 기염을 받는다고 해서 형들을 깔봐? 며칠 후 요셉은 또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고요. 이때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형들뿐 아니라 나까지 너에게 절을 했단 말이냐? 이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요셉은 들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 형! 요셉이 부르자 형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건방진 요셉이었다. 죽여버리자. 죽이지 말고 빈 우물에 집어넣어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빈 우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때마침 이집트 장사꾼들이 낙타에 짐을 싣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형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요셉을 죽일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팔자고. 그래, 그게 좋겠어. 형들은 은화 12냥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고운 옷을 갈기갈기 찢은 다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다니. 그게 정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느님, 저를 꼭 지켜주소서.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에는 이집트 왕의 술을 담당한 관리와 요리를 담당한 관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풀이는 딱 들어맞았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요리 담당관은 사형에 처해졌고 술 담당관은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점쟁이와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풀이를 해보았지만 모두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때 왕의 술 담당관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왕이 꾼 꿈을 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겠습니다만 그 후로 7년은 흉년이 들겠습니다. 하오니 전하, 현명한 사람을 고르시어 정치를 맡기소서. 왕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맡아줘.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해로부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잔뜩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흉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년은 이집트에만 든 것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에도 모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는 외국인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그 외국인들 틈에 끼어 있는 10명의 형들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집트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간첩임에 틀림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으로부터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고향에는 누가 있나? 요셉이 묻자 형들은 대답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남아있습니다. 요셉은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서 막내를 데려오도록.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요셉은 시므온 형만 남기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고향에 가거든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하오. 만약 내 명령을 어기면 이곳에 남아있는 시므온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형들은 벌벌 떨며 그럼하고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보리를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오지 않았음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흉년은 이어졌습니다. 사가지고 온 곡식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야 했습니다. 곡식을 사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말했습니다.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님. 뭐라고? 베냐민을?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집트 국무총리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베냐민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또다시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14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은 기뻐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네, 국무총리가 아카. 형들의 대답에 요셉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곧 시므온을 옥에서 풀어주고 이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리를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듬뿍 내주었으며 보리값으로 치른 돈을 자루 속에 도로 슬며시 넣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출발시킨 다음 곧 부하에게 명하여 그들의 뒤를 쫓게 하였습니다. 뒤따라온 부하는 요셉의 형제를 보자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놈들! 우리 국무총리께서 그토록 후히 대접해 주셨건만 국무총리 각하가 애지중지하는 은술잔을 훔치다니! 요셉의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글쎄, 훔친 놈이 있다니까. 내가 조사해보겠다. 훔친 놈이 잡히면 그 놈만 남고 돌아가도 돼.
부하가 보리자루를 뒤지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술잔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이집트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무총리 각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만은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 한 명만 남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저희들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들, 전 요셉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로 팔려간 동생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저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식구들 모두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를 이집트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서 가나안으로 가셔서 아버님을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함께 살아요.
요셉은 이집트 왕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이때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된 야곱의 가족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를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오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태초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구약을 먼저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구약을 연구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데 왜 굳이 구약을 알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세의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으므로 구약을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율법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구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까지 포함해 성경의 역사를 세 구분으로 나누어 연구해 볼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나는 시기 순서로 하나씩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구약을 연구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큼 구약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할 일곱 가지 이유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연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 디모데는 이미 바울이 그에게 전해준 교훈과 그의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나오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가르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주의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 곧 구약을 안다면 그것이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듯 구약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마침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갑절이나 존경받아야 할 장로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곧이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가 인용한 구절은 구약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구약 신명기와 신약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을 동시에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누가복음이 이미 필사되어 여러 곳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약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을 포함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때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모른다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신약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해주며 구약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그 바탕을 구약에 두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차 오실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으로 구약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인자로 온 바로 자신이며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다는 것과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성경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시편에서, 잠언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예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들은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 구약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시가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읽었더라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읽는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빌립이 성경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해 내시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다. 넷째, 고대 시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역사가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이유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기록입니다.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에스 듀렌트는 그의 부인 아리엘과 함께 The Philosophy of Civiliz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명의 철학이라는 여러 권으로 구성된 시리즈를 저술했습니다. 그 문명의 철학 시리즈 제1권 동방의 유산에서 고대 수메르 문명을 언급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수메르 당시 이 제국에 관해 정확하게 기록한 유일한 책은 구약 성경밖에 없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 윌 에스 듀렌트와 그의 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신론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구약 성경이 수메르 제국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역사를 기록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헷 족속에 대한 기록을 어느 누구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헷 족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고학에서 발굴하는 증거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역사는 모두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연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은 고대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입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시리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그 차례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1부에서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까지를 다룹니다. 여기서 구약 역사의 서막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서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2부에서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펼쳐가는 과정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후손으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백성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그곳에 펼쳐지는 구속의 계획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침내 구속의 서막이 어떻게 열리는지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전개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4부는 구석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연구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 주님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스는 그의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위대한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읽기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이미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드셨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께 세례를 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오셨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로 내려와 앉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유대 광야에 좀 유별난 모습으로 나타난 군중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은 이제 점점 메시아이신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자신은 쇠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만 한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뒤로 물러날 때 그만둘 줄 아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훌륭하고 모범된 믿음의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방향 지시를 위한 화살표 역할을 하여 주님께서 흥하시면 성공한 것이라는 올바른 인생의 자세를 세례 요한에게서 배웁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에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까지의 모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10절 12절에서는 구원과 심판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이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10절에 선언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는 죄악의 굴레를 벗어난 하늘의 성도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적 요소는 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열매로 결실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한계를 11절 첫 부분에서 보는데 주님의 일꾼들은 누구에게나 회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각자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도의 역할은 전혀 다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신을 챙겨서 신기고 벗기는 관습에서 자신은 예수도의 신을 관리할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역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을 1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회개와 순종의 반응에 따라 열매를 주시는 주권의 권한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라는 말씀은 사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인데 구원과 심판, 즉 믿음과 불신에 대한 결과에 대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예수도의 주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만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각각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형벌을 다 감당하였다. 이제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십자가의 희생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의 죄악의 삶을 회개하고 나의 죽음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 나의 대속의 피가 너희에게 유효하게 하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도 필요치 않은 선물이다. 너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 선물을 받아들여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고 진실한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불이 충만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고통과 절망에 함께하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12절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 즉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가 지금의 선택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가 있지만 이것은 다 불확실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창조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도 당연히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례를 비교합니다. 요단강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셔서 세례를 요청하시는 예수께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에 라는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자신을 시켜서 회개의 세례를 명령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더할 데 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단순한 사람인 자신에게 세례를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당부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5절 하반절에 하는 순종의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걸음부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채워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네 기뻐하는 자라 16절 17절에 그랬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성령의 임하심은 장차 이렇게 세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신령한 영적인 존재에서 영성을 잃어버리므로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전도와 마음으로부터 감화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생명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는 성령께서 선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을 받습니다.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와 영화를 함께 누렸던 기뻐하시는 자였지만 죄의 사람은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도의 희생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세례로 거듭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듭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왕에 하나님 알고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마음은 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하늘로부터 확신과 음성을 마음속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본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을 일일이 밝히지 않지만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